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잠언 26장입니다. 이 잠언 26장 첫 부분에서는 미련한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보나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 미련한 자는 아주 명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겠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진짜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비록 머리가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정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같은 혈족 길이의 결혼은 때로 아주 우수한 후손을 만들어내지만 또는 정신적으로 저능아를 배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근친혼을 어느 나라든지 막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것이다고요. 주님께서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르실 때에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름에 눈 오면 곡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의 표시 가운데 참 이마만큼 의미 있는 그러한 비유가 어디 있는가 싶어요.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은 항상 적중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소위 예언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적중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종 틀리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3절을 볼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뭐 말과 나귀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말을 들으니까요. 미련한 자는 징계를 받아야만 반응을 보인다. 참 우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찍 깨닫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4절로 5절을 볼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 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그거 우리가 따라하고 대답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명석한 사람들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이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나 해를 받으리라. 잘못된 사람에게 소식을 보내는 것은 실수다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는 자기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비유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 해석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해석을 일부 사람들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다, 그러하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러한 일들,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8절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은 거죠. 9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술 취한 자에게 가시나무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처내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니까요. 10절을 보세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궁극적인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며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하느니라.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어찔어찔한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위선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 우리에 있을 때 자기의 잘못된 위치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새끼 돼지는 아버지의 집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돼지는 돼지 우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위선자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그러나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교회에서 떠나서 되겠습니까? 당신은 위선자들 뒤에 몸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도 교회에서 당신이 진짜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냥 떠나시지 말고. 그게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좀 죄송하지만 역정을 내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좀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잘나신 거예요. 목사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피곤하거든요. 혼자 막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혼자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막 잃어버리니까 힘들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잠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자기 지상주의입니다. 다음은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썽이 계속되는 것은 거기에 항상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면 다툼이 그칠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늘 분쟁을 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있었어도 그러한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늘 분쟁을 일으키고 늘 판단하고 뭐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삼재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 이거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스스로를 몰라요. 참 몰라요. 답답하죠, 그럴 때는.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3절에서 28절을 볼게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낡은 은을 입힌 토끼나라 감정 있는 토끼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쾌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기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일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자녀인 척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가짜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안팎을 혼란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짜는 가치 있는 진짜를 얼마나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타키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보통 미워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선하지 않게 하고 온유한 입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 27장을 볼까요, 이제? 이 27장은 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미루기 철학이 있는데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좀 미루지 말자. 이 자꾸 미룬다고요. 이 미루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 영국 속담에요. 지체는 시간의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바로 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사야에서 1장 1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오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기회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어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 잠언의 정말 적합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골리앗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매일같이 행진을 하면서 자기의 튼튼한 신체를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겁쟁이지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나와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마침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결국은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성난 바보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말썽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함부로 말할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여기서 투기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투기, 이 질투, 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야곱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야곱이 말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투기가 일어났습니까? 또 그 아들 때는 어땠어요? 요셉.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투기가 일어났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 투기는요. 다 사람들을 그냥 참 어렵게 만든다고요. 27장 5절로 6절을 보실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것은 성경에 많은 신뢰가 나오는 하나의 대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기를 거절하는 시몬 베드로를 한번 꾸짖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거꾸로 꾸지람을 들었다고요. 그들 사이에 그러나 불편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훌륭한 아내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훌륭한 아내는 남편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항상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죄송하지만 아내의 말이 좀 무서워요. 너무 좀 심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많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내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았다. 참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지적해준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될 줄 압니다. 7절로 넘어가 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뭐 그렇죠. 뭐 배부른 사람에게 뭐 꿀이 뭐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쓴 것이라도 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네모진 구멍에다가 동그란 모양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9절로 10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매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캘리포니아 왔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참석했던 그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장례식은 이 텍사스에 있을 때 장례식인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혼자 사는 그러한 성도를 위한 장례식을 이 목사님이 집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온 것이 아니라 한 15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왔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수없이 보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장차 임할 어려움을 위하여 준비한다 하는 말씀이죠. 일부 사람들은 보험에 들거나 은퇴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마을 가운데는 커다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배후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사랑을 큰 소리로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당신이 받아야 할 칭찬보다 훨씬 많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과장되게 칭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예를 하나 들어보라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방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일찍 일어나 왕과 다투러 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왕에게 따지러 오는 그러니까 뭐 항소하러 오는 대법원에 고소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성문에서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할 거 용서해주고 막 그러면서 지가 뭐 가장 최고인 양 뭐 가장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 양 뭐 아버지 다윗보다도 막 이렇게 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진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와 이야기함으로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한 친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19절을 보실까요?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배신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여러분 참 훌륭한 일이죠. 친구란 여러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죠. 20절을 볼까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충분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기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감지하며 나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21절을 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연단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칭찬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칭찬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죠. 자, 24절 한 절 더 보고 마치죠.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다. 이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정말 깨달아야 되겠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사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또 보십시오.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또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여러분 늘 왕좌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올라가면 또 누군가 내려오고 누군가 내려가면 또 누군가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대상이요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